말씀 히브리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니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마 대학생 때 어렵게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간 나면 한 번 더 읽고 싶은 책입니다. 위대한 그 스펄전 있죠.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그려주는 아주 귀중한 책이죠. 존 번연이 목사가 된 후에 영국 국교회에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여러모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옥중에서 저 소설을 쓰는 거죠. 1895년에 저 책이 저렇게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한글로 번역된 영어책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빼고 가장 많이 읽힌 책. 목사님 죄송한데 좀 아이들 너무 뛰어서 쿵쿵거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저렇게 번역됐다는데. 천로력경. 우리말이 저랬습니다. 저렇게 번역된 한글 번역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의 신앙을 변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의 주인공이 어느 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 책인데요. 주인공이 어느 날 광야를 거니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요. 그 꿈속에 어떤 남루한 옷에 자기의 큰 등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집은 이 멸망시라는 도시에 있어요. 멸망시. 거기 가서 가족들에게 자기의 그 고난을, 거의 고뇌에 찬 고민을 이야기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가족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두고 밖으로 나와 들에 나갑니다. 거기서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전도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문이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저 문 앞에 있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저 빛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 빛을 향해 가면 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가족을 두고 멸망시를 떠나서 그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자기 이웃에 사는 이웃 완고라는 사람과 유약이라는 사람이 동행해요. 함께 가다가 낙심의 수렁에를 지나는데 그것을 지나다가 이 완고한 사람과 유약한 사람은 그만 다시 동네로 돌아가 버립니다. 수렁에 빠진 크리스찬이 허우적거릴 때 전도자가 그를 꺼내줍니다.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를 꺼내줍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책략이라는 이웃 도시 사람, 세상 지식인을 만납니다. 책략이라는 도시에 세상 지식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그의 말에 꽃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뭐하러 가라 그러냐. 그 길이 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서 거의 포기하려 할 때 전도자가 나와서 도와줍니다. 크리스찬은 이윽고 언덕 위에 좁은 문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딱 이르니까 새 교훈, 새 힘을 얻고 그가 짊어졌던 모든 짐이 벗어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서 그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의 산을 지나 겸손의 골짜기에서 악마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독실한 신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와 함께 허영의 저작거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 시민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죠. 그 과정에서 독실한 신자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크리스찬은 가까스로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몸을 숨깁니다. 거기서 다시 체포당해죠. 절망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인생 뭐 있냐? 뭐 더 살 필요 있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자살을 권유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미 그 문을 통과할 때 받았던 구원의 열쇠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의 산에 도착해서 잠시 쉰 뒤에 또 다른 시련을 견딘 후 마침내 그가 다다른 곳, 천국문입니다. 그곳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양처럼 빛나고 길은 황금길이고 그곳에 많은 시민들이 손에 종려나무와 검은 고를 가지고 그를 환영하죠. 여러분 이게 철로역장의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쪽 그 코너, 아래 코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서 한 가운데 골드로 되어 있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넣었죠. 자세히 보시면 처음 출발하는 이쪽 코너 밑에 출발하는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머리에는 갓을 썼습니다. 한국형 철로역정 주인공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 존 번연의 일부 첫 번째 책이 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시련을 지나서 저 가운데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느냐의 이야기가 1부예요. 2부가 뭐냐면 바로 저 크리스찬의 와이프 크리스티나가 그의 네 자녀가 자비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만나요.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만났고 나머지 가족들은 자비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저기 또 천국까지 가느냐가 2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인생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천국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그것을 이 여행으로, 여정으로 그려놓은 것이 철로역정이죠.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을 보니까 한 사람의 우리의 각자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 몸,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가는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논합니다. 히브리서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본문으로 강조했던 내용은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개념에 참여하신 분은 아실 거고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본론 본문의 그 구절구절을 좀 자세히 보면서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죠. 칭의는 신분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요. 성화는 수준으로서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강조하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의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 일반 성도들의 그 구원을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끝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구원이 가진 더 큰 엄청난 의미가 축소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을 다만 직설법이라고 하는 교리에 가두어 실질적인 삶의 역동성의 에너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다가 신분으로서의 구원만 이해하다가 그 어려움 앞에서 수준으로서의 구원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것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르는 구원의 의미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강조는 많이 했어요. 구원의 영광, 능력, 기쁨 그걸 교회에서는 많이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더 크게,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은 약했어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보고 우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젊은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아무 기력이 없는 노인이라 해도 우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로서의 구원은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 자녀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계속 이 자녀로 머물겠습니다 하고 자라는 성장을 포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인가? 눈물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노인의 시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모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준으로서의 성화가 각자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영광은 어떻고 도대체 그분은 어떤 계획 속에서 세계를 운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 깊은 의미를 성화라고 하는 수준으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인 줄 알 거예요. 젖을 빨고 먹을 걸 주고 자기를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 저분이 나의 엄마다 알 겁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엄마와 다퉈보기도 하고 엄마의 속을 팍팍 긁어보기도 하고 그 엄마의 뜻에 어긋나서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의 아픔을 알아 그 위로를 전해줘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서 엄마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어떠한지 조금 아는 그런 거죠. 그게 인생이며 신앙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될 때까지 아프지 않고 항상 기쁘고 항상 건강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눈물도 있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료를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이 평생의 동반자 사랑하는 자녀, 부모, 교우, 그런 거,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더 풍성히 알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 성도의 삶의 그 과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정으로서의 구원의 서사를 멋지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신실하게 감당해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곧 읊을 거예요. 11장에 가서. 그러나 그 앞에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크신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 믿음, 이것을 논하기 전에, 그들의 예를 들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장면에서, 10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바로 넘어가기 전에 구원의 여정을 그려줍니다. 그 그려주는 그림의 중심 모티프가 길이라는 겁니다. 길.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 여러분, 길에 들어섰어요. 그 길은 마음대로 나 있지 않고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에 우리가 올라선 겁니다. 그 길의 방향은 어디냐?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전도자가 바라보라 했던 그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단 1년에 한 차례. 그들이 나간 게 아니고 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나갔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아간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잘못 나가면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나중에 우리 넘겨서 읽어볼까요? 두 장 다음에 볼 건데 12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 쭉 그 밑으로 쭉 내려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하는데요. 19장 23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나 못 올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와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죽음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10장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의 제물로 단번에 죽으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가 얻었던 첫 번째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피를 뿌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 boldness, confidence를 자신감,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성도에게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진 것이 우리의 본문인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그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거룩해졌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고 그들이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나아가자. 여러분 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죠.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그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아니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방향과 목적지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꾸 길 만드느라고 고생해요. 우리는 그냥 길에 올라탔어요. 그 길은 방향이 또렷하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의 길은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운명의 길이에요. 그 타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써서 길 만들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가는 그 길이에요. 정해진 길입니다. 반드시 어디론가 가요. 그 자리에서 맴돌지 않아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길이 멈춰 있는 게 길이 아니죠.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A to B, A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래서 순례, 길로 묘사가 되는 거죠.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에 들어오는 순서는 저마다 달라요. 그러나 가는 방향과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까 그 순교당한 독실한 신자처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거죠. 죽으면 곧바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멈춰섬이나 안주나 만족이나 거기서 자리를 틀 겨를이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냥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그래서 뭐냐면 과정이라는 겁니다. 절대 멈춰있지 않아요. 멈춰있는 걸 꿈꾸지도 마시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이 모티프는 히브리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신학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구절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이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길이라고 하는 모티프로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 멈춰서지 않아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 길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목적지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 길은 대단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성실하게 신실하게 가십니다.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저 길은 이 세상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새 길입니다. 그래서 더 웨이인 거예요. 어 웨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만드신 유일한 the only way예요.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드셨고 처음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길이 새 길이에요. 집에서 여기 오다가 지금 고속도로 저쪽편은 아주 포장을 잘 해놨습니다. 아, 차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느낌이 없을 정도로 새 길이에요. 당분간은 제가 주인으로 그 길을 다니려고. 그 길은, 새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Only way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저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의 내용이, 성격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저기엔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만이 아는 그 어떤 즐거움이 있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길을 직접 만드신 분이 저 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이 억울해 보셨기 때문이죠. 바로 저 길을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도 구체적으로 그분이 생명의 길이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어디로 내시냐? 예루살렘으로 내시죠. 히브리서 9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장만 백하면 9장 8절. 자, 시작.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길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하는데 이미 앞서 9장 이 8절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를 해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아직 그 길이 완성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죠. 한편으로는 영광의 자리. 우리가 성소를 가진 백성이다.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혔다.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절망이죠. 영광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은 절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성소 있다는 그 자체로만 감사했지 성소로 들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제사장 말고 딱 한 번 허락된 그 사실에 절망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해야죠. 우리는 도대체 저 그곳을 들어갈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절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소가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언제나 증언하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죠. 성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십니다. 젖히고 들어가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것을 활짝 열어두십니다. 찢으셔죠. 자기의 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가로막혀 있다고 그러죠. 무엇으로 가로막혀요? 휘장으로. 근데 그 휘장이 예수의 뭐라고요? 몸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찢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는 소멸하는 몸이에요. 없어질 몸이라 이 말이죠. 없어지고 찢겨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자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통로를 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담대함으로 가시죠.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말씀. 바로 그 길. 그 길을 올라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졌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되었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길, 인생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담대함으로 걸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21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주는 역할이었죠. 예수님이 저 길을 여시고 지금 하나님의 큰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전히 큰 제사장으로 그 길을 걸어 들어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 잘 아셔요. 왜요? Made in, made by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들어오는 모든 성도의 형편을 다 아시래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가 있으니 우리는 저 길을 담대함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3장 1절서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그 신실하심 잃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저 길을 가다가 멸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도 않고요.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죽음 앞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만든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한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길을 가면서 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거룩해졌으니 수준으로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 있을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길은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면서도 여전히 과거 이스라엘이 느꼈던 죄로 갈 수 없는 길, 죄 가지고는 굉장히 두려운 길. 우리가 범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길을 가다가 혹 여러분이 유혹의 눈을 잠깐 하나님 아는 것에 팔았어요. 방향을 돌렸어요.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 길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길에 들어온 이상 누구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들어서게 한 그가 이미 들어왔는데 거절해서 그 길에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간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배신하는 그것으로 무효가 되게 되는 아주 맞지 않은 신학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길에 들어선 이상. 다만 아까 말했듯이 들어서고 그 영광스러운 길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그 길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충만함을 누리며 주어진 인생 살다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고난 안 당하고 길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 가고 싶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불쌍하지는 않지만 다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길에 들어서자마자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를, 그 경험을 누가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같이 발자국을 대면서 가보는 길이 얼마나 영광. 여러분 왜 역사적인 유적지,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유적지, 예를 또 뭐 성지순례 이런 걸 왜 가요? 거기 가면 정말 마음이 다르답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성경의 그곳.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 산에 올라셨던 변화하셨던 바로 그곳이구나. 그래서 감격스럽죠. 그 길을 가보는 거죠. 같이.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닮아보고 싶어합니까?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닮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멘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한 번쯤 조금이라도 걸어본 자가 그 길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 가기 싫다고 그냥 제자리 서 있다, 주님 나 데려가십시오. 굉장히 바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10장 23절,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실패로 두지 않습니다. 사망 가운데 내버려 떨어지도록 두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근거고 힘이에요. 소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 성령님이 나를 힘 주실 거라, 내게 힘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가요. 두 번째는 소망으로 갑니다. 그 길은 반드시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결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이 아니라 확정된 길, 영생이라는 소망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랑으로 걷는 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믿음을 위협받는 성신앙 공동체들이 저마다 굉장한 유혹도 있었고 핍박도 고난도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길을 어떻게 가라 하냐면 사랑으로 가야 된다. 특별히 어떤 사랑? 성도가 성도 서로 간의 사랑. 서로 묶어주고 엮이고 그래서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철로역정에서는 그 부분이 강조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선 모든 자가 함께 가는 길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24절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서 있으면 저 길에서 굉장히 낭망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서로 자극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행을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함께 모이는 시간인 이 예배의 시간, 모임을 방해하는 그것과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함께 모이자.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신실하게 한번 가보자. 서로 사랑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북돋우고 서로를 자극해야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중에 저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받냐면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고 평신도였다면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도전을 줘야지 시험을 주면 안 되죠. 서로 도전하면서 함께 이 길이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길인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길은 아까 말한 그 세상의 세상 지식인 이 책략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이 세상 지식인의 달콤한 말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전도자처럼 그를 붙들어줄 우리 성도가 교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강력한 권면과 간절한 소망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유대의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그 예수가 만든 생명의 길이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 거룩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출발했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 9개월째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우리의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예수가 가신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아울러 고난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